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정말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던 거대한 명화가 하나 있다고 쳐보죠.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아니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그런 위대한 작품들 말이죠.
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그림을 볼 때 단 한 명의 천재적인 거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한 의도를 가지고 그려냈다고 굳게 믿잖아요. 붓터치 하나하나에 감동하면서요.
그렇죠. 보통은 그 일관된 메시지나 아름다움의 찬사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막 엑스레이랑 특수현미경을 들고 와서 그 그림 표면 아래를 샅샅이 분석하더니 엄청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그림은 사실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고요.
아, 수백 년에 걸쳐서 전혀 다른 네 명의 화가가 덫이라고 기워붙인 거다, 뭐 이런 식의 충격적인 폭로인가요?
정확합니다. 각자의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캔버스를 자르고 짜깁기 한 거대한 모자이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그림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림 속 인물의 그 오묘한 미소가 최초 화가의 순수한 예술적 의도가 아니라 후대 누군가가 자기들만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관찰하려고 조작해 넣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된 줄 알았던 대상이 한순간에 수많은 이음새를 가진 아주 낯설고 복잡한 퍼즐로 해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명화 이야기와 아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고대 텍스트, 구체적으로 구약성서의 역사를 현대학자들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고 분석했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 볼 예정이잖아요.
율리우스 벨라우젠과 헤르만 궁킬의 이론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들의 종교적 진위를 가리거나 특정 신학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자료에 나타난 학자들의 방법론을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탐구의 진짜 목적은 거대한 텍스트를 마주했을 때 분석가가 무의식적으로 깔고 있는 그 초기 전제,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이 텍스트의 의미를 얼마나 극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색안경이 텍스트 자체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방금 제가 말한 그 엑스레이를 들고 온 사람,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19세기 독일학자 율리우스 벨라우젠입니다.
네, 벨라우젠이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오경을 모세라는 단일 저자가 썼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는 텍스트 내부에서 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문체가 갑자기 확 변한다거나 똑같은 사건이 디테일만 다르게 두 번 반복된다거나 하는 그런 이음새들 말이죠.
그렇죠. 특히 그가 가장 결정적인 단서로 삼은 건 바로 신을 부르는 호칭의 차이였습니다. 벨라우젠은 이 단서들을 엮어서 이른바 문서설, 즉 JEDP 이론을 체계화하게 됩니다.
JEDP 이론요? 이게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기본전 850년경부터 450년경까지 무려 400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진 4개의 출처가 후대 편집자들에 의해 결합된 거라고 본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데 앞부분에서는 대통령을 막 각하라고 극존칭으로 부르다가 뒷부분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라고 부르면 당연히 저자나 시대가 다르다고 의심하긴 하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베라우젠도 신을 여호와로 부르는 가장 오래된 기원전 850년경의 문서를 제2문서, 그리고 신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약 1000년 후의 문서를 2문서라고 분류했죠.
아, 그래서 첫 글자를 딴 거군요. 그럼 나머지 D와 P는 뭔가요?
D문서는 기원전 621년 요시아 왕 시대에 발견된 신명기 중심의 문서고요. P문서는 가장 후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 제사장들이 쓴 문서입니다.
와, 이건 마치 미국의 4개 다른 역사시대, 그러니까 독립전쟁시대 군인, 남북전쟁 노예해방론자, 대공황 경제학자, 냉전시대 정치인이 쓴 글들을 마구 섞어놓고 하나의 역사책처럼 묶어놓은 거랑 똑같군요. 퍼즐 맞추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본다면 베라우젠은 단순히 텍스트를 네 조각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이 네 문서의 배열 순서에 아주 특정한 철학적 전제를 강력하게 개입시켰거든요.
철학적 전제요? 그게 어떤 건가요?
19세기를 휩쓸던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생물이 단세포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하듯 인간의 종교도 원시적인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한다는 확고한 가정을 깔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발전했다는 뜻인가요?
네. 다신교에서 출발해서 우리 민족 신이 제일 세다고 믿는 단일신교를 거쳐 아주 나중에야 신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유일신교로 진화했다고 세팅한 겁니다. 문서들도 이 종교 진화 단계에 맞춰서 배열했고요.
그럼 초기인 제이나 이 문서는 되게 단순한 종교 형태를 띠겠네요?
맞습니다. 재단이나 의식이 복잡하지 않은 자연적 종교라고 봤죠. 그러다 D문서 시대가 되면 예언자들이 도덕을 강조하는 예언자적 종교가 되고 마지막 P문서에 이르러서야 아주 복잡한 성전 시스템과 율법을 갖춘 제사장적 종교가 완성된다고 본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시간순으로 보면 엄청 옛날인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신이랑 언약을 맺고 할례를 하는 구체적인 종교 의식이 나오잖아요. 모세 시대에도 성막 제도가 완성됐다고 나오고요.
네, 역사적 기록으로는 그렇죠.
근데 베라우젠의 그 진화론적 모델에 따르면 그런 복잡한 제사장적 개념은 역사의 맨 마지막에 등장해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닌가요? 완전 모순인데요?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베라우젠이 꺼내든 카드가 정말 파괴적입니다. 그는 초기 족장 시대에 그런 고등한 종교의식이 있었을 리 없다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할례나 언약은 대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건 바빌론 포로기 시절, 즉 나라를 잃고 정체성 위기를 맞은 가장 후대의 제사장들이 발명해낸 사상이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시대착오적 투영이라고 하죠.
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신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후대의 의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까마득한 과거 역사인 것처럼 텍스트에 교묘하게 투영시켰다는 거군요.
네. 자기들의 율법과 제도를 과거로 던져넣어서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족장들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 철저히 후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창작된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죠.
이건 텍스트의 역사성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엄청난 주장이잖아요. 학계의 주류가 될 정도면 이 J, E, D, P 문서들의 실제 원본이나 고고학적 증거가 적어도 하나쯤은 발견된 적이 있나요?
왔지만 이 문서들의 실제 물리적 증거는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파편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순전히 언어학적으로만 분석해서 만들어낸 순수한 가설이라는 거네요?
네, 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문서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진화론 쪽 해체 모델이 당시 시대 정신이랑 너무 찰떡같이 맞아떨어져서 거대한 주류 패러다임이 된 거죠.
증거 하나 없는 가설이 학계를 지배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이론을 만든 벨하우젠 개인에게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1882년에 스스로 교수직을 사임했다면서요?
아, 발토 치모리의 책에 나오는 양심적 사임 사건이군요. 당시 벨하우젠은 개신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부 교수였는데 자기가 만든 이 텍스트 해체 이론이 학생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 학문이 목회자를 기르는 목적이랑 충돌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국에 편지를 보내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주 정직한 결단이었죠.
그런데 스승은 그렇게 떠났지만 그 뒤를 이은 학자들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잖아요.
맞아요. 제자들과 동료 학자들은 신학교에 남아서 이 방법론을 핵심으로 가르쳤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유학원 학자들이 이 이론을 배워가서 미국 주류 교단과 신학계에 깊이 뿌리내리게 만들었죠.
자, 벨하우젠이 문서 단위로 텍스트를 예리하게 잘라냈다면 그 다음 학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로 적히기 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시대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묻기 시작한 거죠.
네, 여기서 벨하우젠의 후배격인 헤르만 군켈이 등장합니다. 그는 문서설의 뼈대는 수용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구전 전통의 세계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양식 비평, 독일어로 포름 게시 히테입니다.
아, 양식 비평이요? 문서로 쓰이기 훨씬 전부터 짧고 독립적인 이야기 조각들이 떠돌다가 나중에 뭉쳐졌다고 본 거군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군켈이 이걸 분석하려고 만든 독일어 핵심 용어 두 가지가 있죠.
네, 바로 가퉁, 즉 문학적 장르와 지치 임레벤, 즉 삶의 정황이라는 개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길을 걷다가 우유사기, 계란사기라고 적힌 종이를 주었다고 해보죠. 여기서 가퉁, 장르는 당연히 식료품 쇼핑 목록이겠죠?
그럼 지치 임 레벤, 삶의 정황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야 하는 바쁜 부모의 상황이 되겠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궁켈은 바로 이 논리를 창세기에 적용했어요.
성서의 모든 이야기 조각들을 그렇게 장르와 삶의 정황으로 분류하려 한 거네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궁켈은 창세기를 실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역사, 즉 산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응집된 전설이자 시라고 규정해버렸죠.
세상에, 창세기를 전설 모음집으로 만들었다고요? 진짜 역사라고 믿던 당시 사람들의 반발이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엄청났죠. 하지만 궁켈은 오히려 창세기를 팩트를 전달하는 산문 역사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건한 야만인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경건한 야만인이요. 와, 신앙심은 있을지 몰라도 엄청 무식하다는 뜻이잖아요. 역사를 따지는 게 왜 텍스트를 훼손하는 짓이라고 본 거죠?
아름다운 은유로 가득 찬 전설을 보면서 팩트냐 아니냐 따지는 건 그 종교적 정서를 파괴하는 미개한 짓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고대인들은 왜 이런 전설을 지어낸 걸까요? 궁켈의 말대로라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원인론적 전설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고대인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가졌던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아,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처럼요?
네, 예를 들어 왜 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종이 되었을까 하는 민족학적 질문이나 사해 바다에 있는 로세안의 소금 기둥은 왜 저런 모양일까 하는 지질학적 호기심 같은 것들이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강의 노트 보니까 영미권 청취자들을 위해 궁켈이 아주 유쾌한 어완학적 전설 예시를 들었다라고요. 미국의 코넥티컷 강 유래의 말이죠.
네, 그 강이 두 줄을 연결하고 커넥트 또 자른다, 컷 해서 코넥티컷이 되었다는 민간 어원설이죠. 원래 원주민 말인데 영어 발음이랑 비슷하게 후대 사람들이 그럴듯한 전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맨해튼 이름 유래도 진짜 웃기잖아요. 원주민이 네덜란드 사람의 큰 모자를 보고 맨해온, 남자가 모자를 썼네 이렇게 외쳐서 맨해튼이 됐다는 거.
맞아요. 궁켈은 구약 성서의 바벨탑 이야기나 야곱의 이름 기원도 정확히 이런 언어유희적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궁켈의 방법론에 엄청난 모순이 하나 숨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궁켈이 전설과 역사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바로 기적의 유무잖아요. 동물이 말을 하거나 초자연적 개입이 있으면 무조건 전설로 빼버리는데 이건 우리가 기적을 경험 못해봤으니 과거에도 불가능하다는 자연주의적 전제거든요.
오, 날카로우시네요.
애초에 신의 개입을 기록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미리 선험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건 완전한 순환 논리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호스트님이 지적하신 게 궁켈 방법론의 가장 큰 맹점이고 베노이 교수가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지점이죠. 궁켈은 닫힌 우주관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기적이 기록된 텍스트는 자동으로 전설 카테고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자기가 낀 세간경대로만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근데 신약성서 보면 1세기 인물인 예수나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실제 역사적 팩트로 인용하잖아요. 이럴 땐 궁켈이 뭐라고 변명하나요?
궁켈은 아주 가볍게 일축해버립니다. 그들이 창세기를 역사를 믿은 건 인정하지만 그들은 그저 낡은 세계관을 공유한 그 시대의 아이들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렸죠.
와, 1세기의 예수조차도 근대 학자 앞에서는 미학적 감수성이 부족한 고대인 취급을 받아버리네요.
결국 궁켈에게 역사적 팩트는 아예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솝우화의 여우가 진짜 말을 했냐가 안 중요한 것처럼 그 이야기 안에 담긴 위대한 신학적 개념,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자비 같은 숭고한 종교적 감정을 얻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믿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성서를 칼로 자르듯 해체했던 벨하우젠의 분서설부터 역사적 팩트를 버리고 시적 감동으로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궁켈의 양식 비통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두 학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읽거나 정보를 접할 때 나는 지금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판단하는가 스스로 묻게 만들기 때문이죠. 궁켈의 전제가 그의 결론을 이미 정해놨던 것처럼요.
내 렌즈의 도수를 아는 게 참 중요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궁켈 같은 학자들은 텍스트에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뼈대를 완전히 발라내도 아름다운 도덕적 메시지는 영원히 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청취자 여러분, 종교적 텍스트에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단단한 기반을 완전히 도려내버린다면 그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결국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